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9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시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가 알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특히 이단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석하고 또 견해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내면 자칫 이단이 될까봐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전체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만은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1500년도 이때가 너무 혼란스러운 때였고 또 계시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걷어내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성격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원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인사와 또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요한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썼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구조가 상당히 탁월합니다. 문학적인 표기법과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구조들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후에 그것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그리고 이런 문학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나치게 신비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이성적이고 조금은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한번 우리가 서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투스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묵시 문학으로 된 그런 아주 많은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이 요한 계시록도 보면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쓴 거 보면 그런 묵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책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주셨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 증언하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어떤 역할들이 생겨납니까? 이 요한의 이 계시록을 쓰는 것을 통해서 읽는 자가 생겨나고 듣는 자가 생겨나고 지키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나의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의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을 듣고 지키는 자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역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역할이 새로운 역할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는 좀 더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큰 역사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성격이 무엇이냐?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책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96년경에 이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예배를 강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일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던, 그래서 대부분이 사형당했던, 많은 핍박을 당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실패한 사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있는데 자신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에 외딴 섬 반모에 홀로 갇히게 됩니다. 이 작은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순교할 수도 없는 이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 어쩌면 패배감과 무력감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요한의 대단한 모습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순교할 것을 각오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증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성령에 대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만큼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완전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바로 충성하시는 그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충돌이 있고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황제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고통과 지금 고난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편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도전, 격려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공간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 교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수잖아요.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분명한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애곡하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 이 요한계시록 묵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을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